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백성영 목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기쁨이 되는 헌신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참, 예, 마이크가 다들 참 반가운 얼굴들이고 또 그동안 제가 한 5년간 떨어져 있었는데 참 보고 싶은 얼굴들.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 늦은 듯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혼여행의 방향을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또 이쪽으로 또 경유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또 와서 또 이렇게 귀하게 또 하나님의 이 제단 위에 또 서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 여러분 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요? 예, 5년입니다. 5년.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떠나 있었던 5년의 기간 동안에도 제가 교회 앞 안팎으로 구석구석에 제 손이 안 단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기억이 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의 얼굴들이 다 기억이 나고, 예, 그러면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예, 간간이 소식에 들리는 소식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가 과연 여러분 앞에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예, 계속 말씀, 저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교인들 같으면 그냥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예, 5년 만에 와서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만 전하자, 그러면 된다. 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니까 더 편해지고,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예, 진정한, 예, 기쁨이 되는 헌신. 제가 5년간의 한국의 사역을 통해서도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 사역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책을 읽다가 그 요한 웨슬레의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 한국 교회 상황하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그렇죠? 예. 이민 교회들 또한 예외는 아니겠죠. 예. 제목이 Almost Christian.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Almost. 대답이 현찮네요. 그 Almost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7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시험에서. 근데 69점을 맞았어요. 69점을 맞았으면 합격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Almost 합격이죠. Almost. 그러나 합격은 요한 웨슬레가 당시 영국 교회를 살펴보면서 영국 교인들을 쭉 살펴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한국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여러 방면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교회 직분을 들을 때 재직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과연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집사로서, 성도로서, 예? 되게 후하게 주시지? 예? 여러분 거의 합격입니까? 거의 합격입니까? 아, 나 정도면 한 90점 정도 되겠지. 아, 이런 정도면 한 80점 정도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분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요. 어떤 성도는 한 몇 점 정도 될 거야? 아무개 집사님은 몇 점 정도 될 거야? 아무개 성도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거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 만족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 역사로부터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 털사 이 지역에 다른 교회로부터 평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지요. 누구의 평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몇 점을 주실 것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에 나를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아, almost Christian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낭패겠지요. almost Christian.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이 평가를 깜빡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끝날 때요, 지난 3년간 또 5년간 또 전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끝날 때마다 제 스스로를 평가해보지 않겠습니다. 평가해 볼 때, 아, 오늘 설교가 참 내가 생각해도 괜찮았다. 스스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어때요? 매주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이거 죄송합니다. 좀 죽었다, 설교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예배 끝나고 교인들 인사할 때쯤 되면요, 교인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듣기 좋으라고. 또 오늘도 몰라요. 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인사하겠죠. 제 기분 좋으라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를 얼마나 하실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기분이 왠지 좋았는데,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오늘 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잘 그대로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게 받았느냐, 뭐 세 달란트 받았느냐, 뭐 한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주인으로부터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쓰임 받았습니다. 예. 일거리가 생겼어요. 일을 시키셨다는 뜻이. 그런데 25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평가하신다. 누구도 빠짐없이, 이 위에 서 있는 목사까지도, 백목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그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신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지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정말 낭패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하고 물어보실 때 자신있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다 왔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종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지, 하나님의 그 잣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신혼여행을 오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살까? 우리 신소영 사모님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어떤 카메라가 좋을까? 이 카메라는 설치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단점이 있고 어떤 것은 장점이 있고 한데 어떤 카메라를 살까? 또 브랜드도 있죠? 예? 소니도 있고 뭐 캐논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올림푸스도 있고. 제가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잘 팔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캐논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캐논이란 말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기준, 잣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이 캐논이라는 이 회사가 조금 교만한 회사 아닌가? 이게 뭐예요? 카메라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다. 자기들이 잣대라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이 캐논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 캐논이 카메라의 중심이고 잣대고 기준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렇죠? 네. 성경을 원어로 정의할 때요, 신학자들이 이 캐논이란 말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정경화한다. 그래서 캐노나이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캐노나이저. 그래서 외경과 위경과는 달리 이 정경을 캐논이란 말을 썼습니다. 캐논.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 이 정경이 바로 캐논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 정경화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잣대가 된다. 예.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는 기준의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봉사하던 것 거기에다가 뭘 대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자를 딱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작네, 키가 170 정도 돼야 되는데 165가 되면 아 좀 작네. 그렇죠? 몸무게가 한 60kg 돼야 되는데 59kg면 몸무게가 almost 70, 60. 그렇죠? 그럼 뭐예요? 미달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얘기하려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기쁜 것은 뭐냐면 5년 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5년 전보다 더 헌신된 모습, 더 얼굴에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다들 더 고와지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 이 안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를 만족하려는 헌신, 내 스스로를 만족하려고 하는 봉사,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봉사와 헌신보다, 또 역사의 평가와 칭찬과 영예보다도, 또 역사의 명성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찬양이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삶 자체가,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 그대로 우리가 정말 늘 어떻게든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러한 털사 아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서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성령에 나타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첫째는 바로 그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예.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좀 황당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뭘까요? 예. 믿음이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어떤 분들은 믿음을 느낌이요 감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팔로우라는 학자는요,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사다라고 하면 뭡니까?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면서 역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꼭 찔러보세요. 옆구리 한번 시작. 너무 세게 말해요. 살짝.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예. 반응이 다 있지요? 반응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반응 없이 그냥 굳어져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서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쩌면 이민 오신 여러분들의 지금 이곳의 삶이 어쩌면 여러분의 본토, 여러분의 고향을 떠나온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면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단지 이민 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덜산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바치라. 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거기다 땔감과 또 이삭을 데리고 종과 함께 먼 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 먼 길이죠. 3일 밤낮을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아서 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탁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멈춰라 하잖아요. Stop.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내 믿음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저 여기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동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감정적인 또는 인지적인 수용,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좀 미련하게 보이시 아멘 하고 나가야죠. 순종해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헌신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캐논아이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제가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때로는 참 어렵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은사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참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은 또 어떤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나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흥분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흥분돼서 일어난 거예요. 흥분돼서 하나님 또한 오늘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나 하나님 또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나 비록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난스럽고 고난과 같은 그러한 길이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실까 경험케 하실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활하실 때 매일매일의 삶 정말 흥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사건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믿음이라는 것이요. 예. 그러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예. 특별히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 5년 믿고 10년 믿고 또 20년 믿어도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전혀 변화가 없다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믿음. 왜일까요? 산 믿음은 뭐예요? 예?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 하나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반응. 그냥 반응이 없이 그냥 화석과 같이 굳어있는 그런 삶이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변해야죠. 믿음의 사람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져야죠. 믿음의 사람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무엇인가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정말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교회 어느 부서를 맡아서 감당하게 될 때 과거와는 다르게 교회가 변하게 되고 어떤 역동적인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5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은 더 젊어지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습은 그 전보다 더 깊어진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의 방향이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변화 있는 미래 그렇지요? 여러분의 더 변화된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 털사 지역의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금년에도 그렇지요? 반이 지나갔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흥분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흥분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보람이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매년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때그때 닥치는 일들만 처리하듯이 지나가고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리고 앉아있다면 과거적인 그저 옛날처럼 해오던 관행처럼 그렇게 해오듯이 감정으로만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얘기할 때 플라토닉 러브를 얘기를 하죠. 플라토닉 러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플라토닉 러브가 지적인 사랑이죠. 지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적인 유의예요. 지적인 유의. 그렇죠? 지적인 유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에로틱으로 생각을 해서 에로틱 그래서 육감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가페적 사랑. 그렇죠? 사랑은 아가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적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가페적 사랑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에로틱 러브와 아가페적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고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털사 아닌 제일 침례교회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지 아니하고 땀이 있지 아니한 사랑이란 말 여러분 하지 마십니다. 사랑은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이 아니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연발하는 남발하는 그런 하찮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수고가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수고는 바로 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이 뭐가 되도록?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땀이 변해서 피가 됐어요. 주님도 이러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시다가 땀을 흘려보셨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땀내고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 자녀 없으세요? 거기 말씀이 가면 반응이 있어야죠. 예.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그 수고가 있는 곳에는 땀과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털사하는 제일 침례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자기 말만 주장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자기 의만 주장하고 그 앞에서 핏대만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빚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그렇게 정말 수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가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수고에 땀이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뭐를 아는 사람이다? 소망의 인내를 아는 사람이다. 소망의 소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예. 근래 들어와서 이 비전이란 말을 제가 한국에 들어가지 5년 전에 한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게 뭐냐면 비전이란 말. 그럼 비전이 뭡니까? 예? 예? 비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뭐냐면 비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리더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냥 원래는 비전이란 말이요 교회 안에 쓰던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는 어느 순간에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비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비전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을 갖다가 교회 안에 쓰는데 그 비전이란 말을 교회 안이나 밖에서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전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성급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급하다. 비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행처럼 돼버렸는데 그 말을 쓰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성급해가지고 몇 년 안에 무엇인가 뚝딱하고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의논하고 추진하다 보면 무엇인가 바로 앞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바로 앞에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포기하고 낙마하고 낙심. 그러니까 비전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너무 성급하다. 그런데 소망은 성령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저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털사 있을 때부터 계속 들어오던 소망이에요. 언제 장가 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들어오면 털사에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가면 또 물어보실 텐데 언제 장가 가세요? 언제 국수 먹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소망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도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도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예? 120년. 100년하고도 20년을 더.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좋은 나무를 해왔습니다. 방주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방주를 짓고 기다려도 비가 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바보라고 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소망은 인내를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인내를 먹고 또한 꽃을 피우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더니요 꽃다운 아름다운 또 사모님을 또 맡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몇 년을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정말 모래알 것 같은 그런 자손들을 가지려면 뭔가 이렇게 소식이 있어야 돼. 소식이 없는 거예요. 75세 때 부름을 받고 80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대사건 속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80이 돼서야 노인이 돼서야 머리가 하얗게 돼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 100세 때 20년이 지난 이후 100세 때 드디어 첫사귄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이요 그냥 한순간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소망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에 아주 제가 생각해도 좀 뿌듯한 한마디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뭐예요? 바라는 대로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까? 바라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기도가 뭘까? 기도란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여러분 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는 대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구할 거 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인내를 체험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하시길요, 성도들은 특히 교회의 중진들은, 재직들은, 또 목사들은 이빨이 튼튼해야 돼요. 우리 정 목사님, 예, 치아가 안 좋아서 또 이번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예, 여러분 왜 이빨이 튼튼해야 될까요? 예? 왜요? 이빨을 음식을 잘 먹으려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빨을 꽉 물고 어떻게 돼요? 참아야 하니까. 얼마나 이빨을 꽉 물고 참으셨으면 여러분 이빨이 금이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을 꽉 물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단기 승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망은 마라톤, 장기 승부,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지으시고 열심히 가보시고 헌신하시고 땀 흘리시고 기도할 수 있는, 때로는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측정,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믿음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이고,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금년 한 해만, 얼마나 반년이 지나간 지금 이때, 남은 이 금년 한 해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의 전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가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털산 침례, 제일 침례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또한 대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가 헌신된 백성으로 들로 세워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또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이 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